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본문이 자리 잡고 있는 문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늘 드렸던 말씀이지만 항상 월요일이 되거나 며칠이 지나면 또 잘 잊어버리고 또 본문이 지금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인가 좀 잊어버리곤 하니까요. 10장부터 보면 10장 중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지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근간이 되는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이 고든 백성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근간이 되는 명령을 주신 뒤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내려가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먼 과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아와 과부처럼 살 때 그리고 나그네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셨다. 그래서 과거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이어서 현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우선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홍해를 맨발로 건넌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현재 너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읽은 이 8절부터 나오는 본문인데 이제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제 미래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내용, 현재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이제 미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8절부터 12절까지 가나안 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내일 볼 본문에서도 다시 또 미래와 관련해서 가나안 땅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부터 12절은 미래에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12절을 보면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8절에서는 명령이 나오고요.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 세 가지가 나오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8절 앞부분입니다. 제일 처음에 명령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고 말씀이죠. 이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제가 앞부분에 좀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근간이 되는 첫 번째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을 쭉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뭐 등등등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간이 되었던 기본적인 명령을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앞부분에서는 율법을, 율례를, 규례를 등등등 설명했는데 사실 그런 표현들이 빠져 있어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8절 중간에 보시면 첫 번째 약속이 나와요. 그리하면 첫 번째로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복을 주셔서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많은 숫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다는 것과 강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거든요. 숫자가 많아도 힘이 없는 작은, 힘이 없는 상태로 그냥 숫자가 많기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이 그 뒤에 나와요. 8절 끝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이미 여러 민족들이 다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민족들은 쉽게 순순히 땅을 내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전쟁을 해야 들어가고요. 차지하는 것도 전쟁을 해야 차지합니다. 그런 과정들은 하나님 생략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럼 전쟁이 필요하고 전쟁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만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할 때 너희보다 키가 큰, 숫자가 많은, 또 너희보다 훌륭한 무기를 갖고 있는 안악 자손들과의 전쟁에서도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은 비록 너희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로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9절에 나옵니다. 9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 세 번째 약속은 너희의 날이 장구하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장수를 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너희의 날이 장구하다고 하는 것, 장수를 누린다고 하는 건 단순하게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 땅을 오랫동안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복해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장수를 누리려면 그러면 당연히 정복한 상태도 오래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손쉽게 쫓겨나거나 그 땅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 주셨던 복을 박탈당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소유한 상태를 오랫동안 누리는, 요즘 우리가 잘 사용하는 표현으로 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그러면 첫 번째로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할 것이고, 세 번째로 그 땅에서 장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만약 내가 비록 숫자가 많아도 강성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유업의 땅을 아직 소유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 은혜의 복을 오랫동안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사는 것이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유일한 길임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설명을 시작해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첫 번째 설명입니다.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은 여지껏 너희들이 살아왔던,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해 왔던 애굽 땅과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점에서 다른가 구체적인 설명을 그 뒤에 붙여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연 설명이 나오는 거죠. 10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이 나일강에서 물이 범람을 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이 비옥한 땅이 되고 그것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거기에 물이 저수가 되어 있거나 저장되어 있거나 그걸 사용해서 농사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파종을 한 다음에 물이 넘쳐나거나 물이 흘러 들어오면 그것을 사람들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면서 발로 밟고 발로 그 물들을 어떻게든 담아두려고 하고 이러면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도 여하튼 풍요로움을 얻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하나님이 주시라고 한 땅은 어떤 곳이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갑자기 범람해서 땅이 비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 비를 잘 담고 있어서 그래서 저수지가 있는 강이 있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땅이 비옥해지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애굽과는 다른 곳이다. 풍요가 있기는 하지만 애굽과는 다른 방식으로 풍요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1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태양신이 자기들을 섬기고 태양신이 자기들을 돌봐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신이 복을 주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산다, 풍요를 누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이고 거짓말이고요.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는 내가 그 땅을 돌봐주겠다. 그리고 12절 끝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 땅을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쳐다보고 계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쳐다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고 모자란 게 있으면 보충해주고 그 땅이 윤택한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잘 유지가 되게끔 그렇게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밤이 되면 눈을 감고 잠을 잡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를 항상 바라보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런데 이 설명을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니까 무조건 좋은 곳, 또 애굽은 나쁜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내가 주는 곳이니까 무조건 좋은 곳이야. 이유를 달지 마, 토를 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적으로도 가나안 땅이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늘 말씀드리곤 하는데 복음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진짜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현실은 아무 개선이 안 되고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마약을 취하듯이 마약에 취하듯이 그래서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나 봐. 그리고 그냥 속아 넘어가고 현실을 덮어버리는 그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현실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현실적으로 애굽보다 더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현실성이 있는 설명을 하셨다는 특징과 더불어 동시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왜 이런 설명이 필요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충분해요. 그것만 그냥 말씀을 믿고 가면 충분한데 여기 보면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해놨잖아요. 애굽과는 달라. 이런 점에서 달라. 이런 설명을 해놨죠. 왜 이런 설명을 했을까요? 이유는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곳은 나에게 제일 유익한 곳, 가장 아름다운 곳이려니 이렇게 믿으면 굳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지 않으니까 가자. 거기 가면 1번 이게 좋고 2번 이게 좋고 3번 이게 좋고 심지어 지금 네가 살던 것보다 좋고 네가 알던 것보다 좋고 네가 기대하던 것보다 좋고 이런 설명들을 어찌 보면 구질구질하게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구체적인 설명들이 필요하냐?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공부하자 공부하자 그러잖아요. 애는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있어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막 설명한다고요. 공부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1번, 네가 나중에 크면 이러이러하게 좋은 점이 있다. 2번, 나중에 연봉이 많아진다. 3번, 배우자의 얼굴이 달라진다. 4번 등등등등 그렇게 막 설명을 막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아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은 것이고 그게 내 인생에 유익해. 이거를 믿고 그냥 따라가면 좋은데 그럴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설명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러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애굽보다 좋은 데로 가자는 거야. 네가 살고 있던 것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가자는 거야. 여지껏은 일을 많이 했지만 이제 일을 조금 덜 해도 괜찮은 곳으로 가자는 거야.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이제 가나안 땅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올 것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내일도 모레도 좀 더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 몇 가지만 다시 정돈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내용이 담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가나안이 어떠냐 저쩌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미래로 인도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선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인류 역사 제일 처음부터 시작해서 인류는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망한 상황에서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담 빼고는 모든 존재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죄짓고 심판이 가득한 세상에서 태어난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태어났더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다고 이미 끝장 났어요. 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미래를 주겠다. 네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미래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너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네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가장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고 소망하고 따라와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 어린아이들도 여기 앉아있습니다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나이가 70, 80인데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얼마나 더 많이 누릴까 그걸 궁리하고 사나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생과 천국을 준비하셨고 너에게 영원한 미래가 있다. 그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상대적으로 많은 모든 어린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약속하실 때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어디로 가는지 너는 몰라도 되니까 그냥 따라만 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항상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처음부터 시내산을 거쳐 가나안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방향을 압니다. 어떤 모습이 될지를 알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항상 거의 대부분은 대략적인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가나안으로 가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략적인 지침은 이거죠. 천국으로 가자. 영생을 누리는 곳으로 가자. 안식 있는 곳으로 가자. 하나님 나라로 가자. 대략적인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그게 나침판처럼 역할을 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 어떠한 미래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미래와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미래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늘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불행한 일인데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미래로 가려고 하면 중간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상황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 순간순간마다 다 항상 시험거리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눈앞을 보면 이미 망해버리지 심판받고 있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주시는 미래를 받으려고 하는데 항상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야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내내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불평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미래는 무슨? 미래는 없는 것 같아. 그냥 과거로 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항상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여지껏 지내왔던 과거와 세상이 좋은 곳이야. 그곳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주시려는 미래로 가자.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인도하시는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십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로 분명히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심판을 먹고 마시며 도무지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가 또한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꿈꾸고 내가 만들어내는 나의 미래가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하신 미래,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로 가기 위하여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예비하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